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을 나눴는지 기억하십니까? 듣는 자는 사람 아니라 그런 말씀이었죠. 그리고 오늘은 내가 원하는 게그 다음을 받으라. 받으라는 게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받으라고 하는 게 좋죠. 깨끗함을 받으라. 무엇보다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늘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될 음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절망 속에 있을 때도 그렇고, 범죄의 자리에 있을 때도 그렇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런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아마 삶이 많은 변화를 가져오리라고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은 공간복음에 모두 기록된 내용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산상복음을 증거하시고 내려오는 산 아래서 바로 이 나병 환자를 만나게 돼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1장 40절 이하에서 역시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접하게 될 겁니다.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귀중한 은혜의 음성을 이 말씀에서 봅니다. 누구나 평생을 가족들을 떠나 같은 불치의 환자들만 함께 살면, 그리고 정상적인 사람들과 함께 할수 없다고 생각하면, 그 상황을 생각하는 것 자체로 대단히 비극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 주간에 가족을 한 번씩 만나도 아쉽죠. 근데 평생을 가족과 이별하고, 또 정상적인 사람들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 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그런 입장이라면 견뎌낼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타난 나병 환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주님을 찾아오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에게 자신이 나병 환자라는 사실이 발각된다면 당장에 돌을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은 것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확신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기대는 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고 부족하지만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쉼없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으로 들려주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주님으로부터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나병 환자가 늘 진물이 흐르고 난육이 튀어나오는 것처럼, 난육이 뭐냐 하면요, 살이 엉뚱한데 이렇게 붉어져 튀어나옵니다. 있어야 될 것은 뭉개져 버리고, 코도 뭉개져 버리고, 이 귀도 뭉개져 버리고, 그리고 엉뚱한데 살기가 이렇게 붉그렇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난육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나병 환자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보기에 섬찟하고 힘겨운 거지요. 어쩌면 이 흉측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의 죄로 일그러진 모습이고, 이런 흉측한 모습에서 늘 깨끗함을 받으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오늘도 이 말씀과 우리가 함께 했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병으로 추한 이 사람을 깨끗하게 하셨다면, 오늘 우리에게서 수시로 튀어나오는 난육처럼 튀어나오는 죄의 속성을 매 순간 치료받아서 항상 깨끗게 되기를 우리 모두에게 기대하고 계심을 오늘 이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부분으로 생각을 하겠는데, 첫째는 12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그랬죠. 자, 이 사람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구하는 모습을 봅니다. 자기의 처지나 형편과 관계없이 비극적이고 절망적인 삶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드리는 모습이라는 거지요. 여기에 가족들로부터, 사회로부터 버려진 한 인생이 있습니다. 그는 평생을 어쩌면 이렇게 외면당하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비극의 운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대로만 살았다면, 예수님 찾아 나오지 않았다면 이대로 운명을 그런 모습으로 마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운명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 나왔기 때문에 이 절망적인 운명을 소망과 기쁨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이런 입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의 운명을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과 성령과 더불어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명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주시는 것이 비극이 전부가 아님을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야, 이 내 인생은 비극은 이 운명이다. 어쩔 수 없다. 특히 우리 동양적인 사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운명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이게 내 숙명이라고 단념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바꾸는 입장에서도 예수님을 찾아온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대단히 귀한 겁니다. 또 행복한 거지요. 그는 어느 동네에서 살고 있다든가 어디로부터 왔다는 기록이 없는 이유는 그의 처지 그대로 버려진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가 가지고 있는 확실한 한 가지가 있었다면 그것은 온몸에 나병 들림이란 표현뿐이었고 이것은 긍정적인 것이 아닌 절대로 부정적인 환경과 입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다행한 것은 그가 이런 형편과 처짐에도 그 비극 그대로를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올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에 관한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가능했겠죠. 그는 주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되 마태복음 8장 2절 상반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께 나와서 절하며 이르되 그랬거든요. 사실 이것 자체가 믿음이고 확신입니다. 만약에 주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가장 확실한 분이니 죽기 아니면 살기로 만나야 한다. 이것이 비극적인 운명을 타고났다고 하는 이 문둥병자의 결단이었을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그가 주님께 나오는 데는 죽음도 각오를 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죽기 살기로 주님을 찾아온 겁니다. 만약에 주님께 오다가 중간에서 문둥병 환자다 이래버렸으면 바로 돌맞아 죽는 거거든요. 주님은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든지 가지고 자기에게 나오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예수들을 확신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대단한 믿음이라는 말씀이죠. 사실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러지 못해서 해결받지 못하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우리는 문제를 안고 무조건 주님을 찾은 이 나병 환자와는 다르게 주님과 나와 환경과 문제를 두고 저울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머리 굴림보다는 주님을 확신하고 무조건 나아가는 자세가 이 나병 환자처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는 주님께 나와 엎드려 구했습니다.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마가복음 1장 40절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했다는 말이죠. 이런 처지의 사람이 우리 주님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도 스스로나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나병 환자와 같은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까? 다만 난감해할 때가 있을 겁니다. 모든 것, 즉 목숨까지도 이미 포기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앞에 최고의 겸손으로 자신의 처지를 아뢰는 것밖에 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여유가 있는 것처럼 기도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줄 테면 퍼뜩 주고 그렇지 않으면 막 차 삐서 하는 뻣뻣한 자세로 엎드리는 것보다는 이 사람처럼 납작 엎드려서 오로지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이런 자세가 중요한 거지요. 이것은 그만큼 그 사람의 형편의 절박함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무엇보다도 자신을 치료할 수 있다고 주님께 고백을 드립니다.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것은 모든 복음서에 다 그대로 기록이 되고 있죠. 완전히 자기를 맡기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자신의 원함보다는 주님의 원하심에 자신을 맡기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의 비극을 원하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 분명한 이치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의지에 온전히 의지하는 자세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겨워함을 주님은 절대로 원치 않으심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 선하신 주님의 뜻에 우리의 문제를 그대로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나병 환자는 다름 아닌 바로 오늘 우리 자신들임을 확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양은 다르지만은 문제투성이요 우리 힘으로는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해결받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이 나병 환자는 다름 아닌 나 자신이었다. 그리고 나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찾은 것이다. 이렇게 확신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뭐가 그리 잘났다고 큰 소리치고 거들먹거릴 수 있는 우리의 처지가 아닙니다. 주님 없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격리당할 수밖에 없는 마치 가족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둥병자처럼 죄의 사람이었고 지금도 주님의 선하심이 아니라면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사실 자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서 있는 저를 비롯해서 말이죠. 그러나 감사한 것은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나 세상의 방법을 구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구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모습이라면 역시 같은 응답을 누리지 않겠는가 첫 번째로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깨끗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의지에다가 이 나병 환자가 호소를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이 나병 환자는 당시에 율법을 어기면서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병 환자는 앞에서 얘기한 대로 사회나 가정으로부터 완전히 따로 떨어진 격리되어 있는 장소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개 산의 토굴이나 암굴 그런 데서 모여서 살죠. 그리고 행여라도 산 언저리에 나왔다가라도 사람이 나타나면 손을 윗입술에 대고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그러면 사람들이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게 나병 환자에게 주어진 뭡니까? 율법의 권리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런 지금 율법을 어기고 나온 거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의 모든 관습과 운명과 습관을 벗어던지고 나오는 모습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얼마나 많은 관습과 내 습관과 사주팔자라는 게 우리를 올가매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은 뭡니까? 벗어던지고. 왜? 율법은 임시조치법이었으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데 장애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어기면서까지 율법이 지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나오는 이 나병 환자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가련한 나병 환자에게 주님께서도 어찌 보면 율법을 어기시면서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율법은 사랑의 법이라기보다는 냉정한 법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냐 법이냐 할 때는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도 언제나 사랑이 먼저야 된다. 법은 최종적으로 막바지에 갔을 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가 어째 율법을 어기고 이런 모습으로 나를 찾아왔느냐? 이런 율법에 대한 적용보다는 사랑으로 그를 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충분히 그러실 겁니다. 또 여러분에게도 그러리라고 확신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접촉만 해도 부정해지는 조항을 넘어서 흉측하게 일그러진 나병 환자의 환처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당시로서는 제사장도 불가능한 행동이었습니다. 왜? 제사장은 명목이 있거든요. 백성을 위해서 나 자신을 더럽히면 안 된다. 그래서 자기 가족이 세상을 떠나도 상복을 입지 않는 게 제사장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만 인류의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부정을 온몸으로 다가가시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병 환자와 같은 우리의 죄를 친히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심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고 또 확신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일단 일그러진 몸에 손을 내미셔 대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죄인들을 향하여 침묵하시는 주님은 그를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말씀인가? 바로 격려의 말씀이요 치유의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끼리 갈릴리 바다를 건너다가 밤중에 풍랑을 만난 가운데 자신을 찾아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향해서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도 성경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50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내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제자들이 아이고 나를 몇 년을 따라다니는데 아직도 믿음이 그 꼴이냐 얼마든 책망하실 수 있는데 오히려 제자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고 계심을 보는 거지요. 이 나병 환자에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실 때 이 사람은 이미 놀라운 평화를 맛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을 보면 도망치기 바쁜 사람들과는 다르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저는 이 상황을 생각하면서 아마 이 나병 환자는 펑펑 울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자신이 겪었던 온갖 외면과 고독과 서름이 눈물이 되어 펑펑 흘러내렸을 겁니다. 주님의 위로와 치료는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우리는 어쩌면 주님은 나를 너무나 몰라준다고 투정하고 원망하며 같은 처지이면서도 나를 몰라주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얼마나 많은 원망을 했을까?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도 주님은 우리가 깨끗함을 받은 대로 주님 오실 때까지 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평안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위로를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친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음을 우리는 봅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이 음성을 여러분 모두가 들으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위로와 치료는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부분을 보면 14절, 15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완벽하게 삶을 회복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불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 삼기를 원하신다는 거지요. 주님의 치유는 완전한 치료라는 사실을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이 사람의 육체적인 치료만으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나병으로 잃어버렸던 사회적 지위까지도 완전히 회복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의 역사를 확인하게 됩니다. 비록 이 사람이 문둥병이 완전히 나았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을 붙들고 내 봐, 문둥병 나았어 이랬다면 역시 나았어도 돌맞아 죽습니다. 왜요? 당시의 제사장이 이 사람이 정결하다고 선언하지 않는 이상은 자기가 아무리 나았다고 큰소리쳐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뭡니까? 율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사람을 완벽하게 치료하신 다음 전혀 이 사람을 위해 경고를 하십니다. 내가 나았다고 자랑을 하고 예수님을 선전하는 것보다는 너의 사회적인 지위를 회복하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14절 상반절 그랬다면 마가복음 1장 43절 상반절에서는 좀 더 강경합니다.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뭘 엄히 경고하셨어요? 뭘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너의 깨끗해짐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다른 짓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죠. 어찌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가 깨끗함을 지속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해야 된다 하는 엄한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14절 하반절에 그랬죠. 주님께서는 율법 아래 오셔서 우리와 한결같은 분이시면서도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신 이 역사 속에 오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물론 그분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도 사실이죠. 이 주님의 명령은 물론 이 사람에게는 돈이 들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은 범죄에서 볼 때 별로 달갑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요? 최소한 집비둘기 하나와 산비둘기 하나 사서 제사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게 돈 드는 일이라고요. 사실 돈 드는 일이라면 이 나병 환자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지요. 이 주님의 명령은 분명히 당장에 보기에는 번거롭고 또 돈 드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함으로써 사회적으로도 완벽한 지위를 회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이 같은 당부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당부를 주시는 것으로 들립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이 확보되고 하나님 아버지께 아들, 딸로 인정될지라도 예수 기독교에서는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같은 당부를 주고 계신다는 거죠. 너의 죄에서 깨끗게 됨을 세상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라. 그것이 돈이 들어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고 나의 깨끗게 됨과 같이 복음을 듣는 모두가 또한 깨끗게 되기를 진실로 원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의 기대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15대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 모두가 사죄의 은총을 누리고 변화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이 소문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사죄받기 위해서 몰려오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변의 놀라운 변화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16절에 그렇게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다른 공간 복음서에 보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주님께서 따로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그렇게 돼 있어요. 벌써 이 사람은 자기의 사회적 지위와 육신적 영적인 치유를 완벽하게 받은 것이 너무나 자랑스러워서 사람들에게 선전하는 까닭에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그만 못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변화산 위에서 내려오신 후에 제자들과 씨름하고 있는 간지라는 아이를 고치신 후에도 제자들이 묻죠. 왜 우리는 고치지 못한 겁니까? 그랬을 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9절에 하신 것처럼 언제나 큰 역사를 이루신 후에도 아버지께 의논하고 뜻을 물으시는 모습을 자주 보이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으신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 깨끗함을 받기 위해 나아오기를 원하시고 엎드려 고백하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수 있다고 고백하기를 기뻐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데 아직도 왜 이렇게 초라합니까? 연약합니까? 떳떳하지 못합니까? 주님은 나를 온전하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나를 온전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나병 환자의 고백과 같은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주님의 뜻에 우리를 맡겨서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깨끗함을 받았다면 우리가 깨끗함을 받은 대로 주님 오실 때까지 살기를 또한 원하십니다. 그래서 매 순간 내가 원하는 오늘 깨끗함을 받으라 그런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할 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주님 때문에 깨끗한 삶을 살고 있음을 나타내어 증거하기를 주님은 바라십니다. 이게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주님께서 바라시는 기대고 소망이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십자가를 인해서 그것을 나의 희생과 죽음과 부활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는 자들은 이 문둥병 환자보다도 더 완벽한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서 우리가 나 혼자 깨끗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귀한 그런 깨끗함의 영향을 끼치기를 바라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항상 깨끗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매 순간 주님 오실 때까지 아니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도 주님의 이 음성을 들으며 사는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